이것은 인류 역사상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1845년 3월 한 남자가 빈 몸으로 숲에 들어갔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 숲의 작은 호숫가에서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오두막을 지은 후에 그곳에서 2년 2개월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직접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장만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철저히 자급자족을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는 글을 썼습니다. 그의 실험은 새로운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자신의 신념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인류가 고통받는 이유는 물질 문명주의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 자의적이고 자족적인 노동을 직접 실천에 옮겼고 그 결과 근본적인 처방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처방전을 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시적이고 철학적이며 생태학적인 경전을 얻었습니다.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든입니다.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는 월요일 밤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병든 영혼을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될까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함께 찾아뵙습니다. 소로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작년 여름의 끝자락에 만났던 그의 서간집,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로 먼저 만나봤었죠. 많은 분께서 좋은 의견과 감동적인 감상문을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월든이야말로 소로의 진정한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에세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위인들에게 영감을 준 문학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에세이의 하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작품 감상 시작하기 전에 작가와 작품에 관한 간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저술가이자 사상가로 월드는 그런 그의 대표작입니다. 소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인 1845년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 숲의 월든 호숫가에서 자신이 직접 통나무집을 짓고 2년 2개월 2주 동안 밭을 일구는 것으로 철저히 자급자족하면서 자신의 생활상과 느낀 점 등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에는 대자연에 대한 예찬과 함께 물질 문명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연과 벗하면서 자립을 하는 한 인간의 독립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드는 1852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는데 출간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19세기에 쓰인 가장 중요한 저서의 하나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과 사유에 담긴 예술성도 뛰어나지만 이 작품은 마하트마 간디, 로버트 프로스트, 마르셀 프루스트를 비롯해서 한국의 법정, 한비야 등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명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나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독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월든의 감상과 함께 준비한 책 선물 알려드립니다. 도서출판 은행나무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월든 완역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윤영배의 100년의 꿈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세이 월든 첫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월든의 첫 장의 제목은 경제입니다. 그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정확히 말해 이 글의 대부분을 쓸 때 나는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수가 숲에 직접 지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월든의 오두막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도 1.6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19세기의 사람들에게도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죠.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외롭거나 무섭지는 않은지, 수입은 또 얼마나 되는지. 소로는 이런 질문에 대해 소유라는 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하는 그런 아이러니에 대해 이야기로 그런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로가 보기에 그의 이웃인 뉴잉글랜드의 젊은이들은 인도의 고행자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상을 겪고 있습니다.
'I see young men, my townsmen, whose misfortune it is to have inherited farms, houses, barns, cattle, and farming tools. For these are more easily acquired than got rid of. Better if they had been born in the open pasture and suckled by a wolf, that they might have seen with clearer eyes what field they were called to labor in. Who made them serfs of the soil? Why should they eat their 60 acres when man is condemned to eat only his peck of dirt? Why should they begin digging their graves as soon as they are born? They have got to live a man's life, pushing all these things before them, and get on as well as they can. How many a poor immortal soul have I met, well nigh crushed and smothered under its load, creeping down the road of life, pushing before it a barn 75 feet by 40, its Augean stables never cleansed, and 100 acres of land, tillage, mowing, pasture, and woodlot. The portionless, who struggle with no such unnecessary inherited encumbrances, find it labor enough to subdue and cultivate a few cubic feet of flesh. But men labor under a mistake. The better part of the man is soon plowed into the soil for compost. By a seeming fate, commonly called necessity, they are employed. As it says in an old book, laying up treasures which moth and rust will corrupt, and thieves break through and steal. It is a fool's life, as they will find when they get to the end of it, if not before.
내가 보기에 젊은이들과 마을 사람들의 불행은 농장과 집, 헛간과 가축과 농기구를 물려받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어도 떨쳐내기는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들이 널찍한 초원에서 태어나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신의 뜻에 따라 어떤 밭에서 일해야 하는지 더 맑은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그들을 흙의 노예로 만들었는가? 인간은 9리터의 먼지만 먹으면 된다 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8만 평에 달하는 땅에서 날리는 먼지를 먹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해야 하는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앞으로 밀고 가는 인간의 삶을 살면서 능력껏 견뎌야만 한다.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거의 숨을 헐떡이며 삶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길이 75피트, 폭 40피트의 헛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처럼 지저분한 외양간, 100에이커의 땅과 경작지, 풀밭과 목초지와 숲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불쌍한 영혼들, 그렇게 죽지도 못하는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던가.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불필요한 골칫거리들과 싸우지는 않지만 조그만 몸뚱이를 건사하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한다. 그러나 인간은 착각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좋은 부분은 곧 흙 속으로 들어가 퇴비가 된다. 흔히들 필연이라고 말하는 그럴싸한 운명에 의해서 옛날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결국 좀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몰래 들어와 훔쳐갈 재물을 모으느라 애쓴다. 삶이 끝나기 전은 아니더라도 삶을 끝마칠 때에 이르면 알겠지만 이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노동자는 다른 인간들과 당당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자칫하면 그의 노동가치가 시장에서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한낱 기계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이 생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장할 수가 없다.
Some of you, we all know, are poor, find it hard to live, are sometimes, as it were, gasping for breath. I have no doubt that some of you who read this book are unable to pay for all the dinners which you have actually eaten, or for the coats and shoes which are fast wearing or are already worn out, and have come to this page to spend borrowed or stolen time, robbing your creditors of an hour. It is very evident what mean and sneaking lives many of you live, for my sight has been whetted by experience, always on the limits, trying to get into business and trying to get out of debt, a very ancient slough called by the Latins Eis Aelianum, another's brass, for some of their coins were made of brass. Still living and dying, and buried by this other's brass, always promising to pay tomorrow, and dying today insolvent, seeking to curry favor, to get custom by how many modes, only not state prison offenses. Lying, flattering, voting, contracting yourselves into a nutshell of civility, or dilating into an atmosphere of thin and vaporous generosity, that you may persuade your neighbor to let you make his shoes, or his hat, or his coat, or his carriage, or import his groceries for him, making yourselves sick, that you may lay up something against a sick day, something to be tucked away in an old chest or in a stocking behind the plastering, or more safely, in the brickbank,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 much or how little.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가난해서 삶이 힘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숨조차 제대로 내쉬지 못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먹은 저녁 식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계속 입어서 해진 외투와 구두를 새로 사지도 못하면서 빌리거나 훔친 시간으로,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한 시간을 훔쳐서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무척이나 초라하고 좀스런 삶을 살고 있을 게 분명하다. 경험으로 갈고 닦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사업을 시작해서 빚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예외 없이 교도소에 끌려간다. 로마 사람들이 동전을 노쇠로 만들었던 까닭에 다른 사람의 노쇠라는 뜻의 라틴어 에스 알리에눔이라 일컬어진 빚은 오랜 옛날부터 절망의 구렁텅이이다. 누구라도 빚을 지게 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다른 사람의 노쇠에 묻힌 신세가 된다. 또 항상 빚을 갚겠다고, 내일은 꼭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빚을 갚지 못해 오늘 죽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환심을 사려고 애쓰며 교도소에 갈 만한 죄를 제외하고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고객을 확보하려고 안달한다.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투표권을 팔고 예절이라는 호두껍데기에 갇힌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천박하고 덧없이 풍기면서 이웃을 설득해서 그의 구두와 모자, 외투와 마차를 만드는 일을 맡거나 그의 식료품점에서 팔 물건들을 납품하려고 한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병이 들 테니까 병들 때를 대비해 돈을 저축하기도 한다. 낡은 괴짝에 숨기거나 벽돌을 바른 벽 뒤에 긴 양말에, 혹은 더 안전하게 벽돌 건물인 은행에 돈을 모아둔다. 장소가 어디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세이 월든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My Morning Jacket의 Where to Begin 이었습니다. 세속적 소유라는 정신적 굴레에 매여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한치 앞에 이익에만 급급하는 세대에 대한 소로의 비판을 담은 대목이었죠. 소로는 바로 이렇게 비인간화된 물질주의가 미국의 경우에는 흑인 노예제 같은 극악무도한 제도를 가능케 했다고 연이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로는 흑인 노예제 폐지 운동의 앞장선 대표적인 문인이기도 한데요. 북부인으로서는 다소 생소했던 당시의 노예제를 어떻게 비판하고 또 어떻게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적인 맥락에서 확장해 사유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상하겠습니다.
I sometimes wonder that we can be so frivolous. I may almost say as to attend to the gross but somewhat foreign form of servitude called Negro slavery. There are so many keen and subtle masters that enslave both North and South. It is hard to have a Southern overseer. It is worse to have a Northern one, but worst of all when you are the slave driver of yourself. Talk of a divinity in man. Look at the teamster on the highway, wending to market by day or night. Does any divinity stir within him? His highest duty to fodder and water his horses. What is his destiny to him compared with the shipping interests? Does not he drive for squire make a stir? How godlike, how immortal is he? See how he cowers and sneaks, how vaguely all the day he fears, not being immortal nor divine, but the slave and prisoner of his own opinion of himself, a fame won by his own deeds. Public opinion is a weak tyrant compared with our own private opinion. What a man thinks of himself, that it is which determines, or rather indicates his fate.
우리가 흑인 노예 제도라는 야만적이지만 생소한 노예 제도를 운영할 만큼 경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때때로 놀란다. 남북 모두를 노예의 나라로 만들려는 영악하고 음흉한 주인들이 무수히 많다. 남부의 노예 감시인 밑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북부의 노예 감시인 밑에서 일하는 건 더욱 힘들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자신의 노예 감시인이 되는 경우다.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신성에 대해 말해보라. 밤낮으로 간선도로를 달리며 장터로 가는 마차꾼을 보라. 그의 내면에 어떤 신성이 꿈틀거리고 있겠는가? 그에게 가장 큰 의무는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물을 주는 것이다. 해운업자들과 비교할 때 그의 운명은 무엇일까? 그는 소동을 일으키는 나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닐까? 그는 대체 얼마나 신을 닮았고 그의 이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될까? 그는 불멸의 존재이거나 신성한 존재이기는커녕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즉 자신의 행동으로 얻은 평판의 포로와 노예가 되어 움츠리고 굽신거리며 하루 종일 막연한 두려움에 떨며 지내지 않는가? 세상의 평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사사로운 판단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폭군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적어도 우리의 운명의 방향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조용한 절망의 삶을 꾸려간다. 체념은 곧 절망으로 굳어진다. 절망에 빠진 채 얄팍한 기분풀이에 의존하지만 이것은 차라리 자포자기의 몸짓이며 지혜의 특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과 삶을 영위하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물품과 수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인간이 예부터 공통된 생활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런 생활방식이 더 좋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에겐 이런 선택의 여지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영민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태양이 훤히 떠오른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근거 없는 편견을 포기해도 늦지 않다.
When we consider what, to use the words of the Catechism, is the chief end of man, and what are the true necessaries and means of life, it appears as if men had deliberately chosen the common mode of living, because they preferred it to any other. Yet they honestly think there is no choice left. But alert and healthy natures remember that the sun rose clear. It is never too late to give up our prejudices. No way of thinking or doing, however ancient, can be trusted without proof. What everybody echoes or in silence passes by as true today may turn out to be falsehood tomorrow, mere smoke of opinion, which some had trusted for a cloud that would sprinkle fertilizing rain on their fields. What old people say you cannot do, you try, and find that you can. Old deeds for old people, and new deeds for new. Old people did not know enough once, perchance, to fetch fresh fuel to keep the fire going. New people put a little dry wood under a pot, and are whirled round the globe with the speed of birds in a way to kill old people, as the phrase is. Age is no better, hardly so well, qualified for an instructor as youth, for it has not profited so much as it has lost. One may almost doubt if the wisest man has learned anything of absolute value by living. Practically, the old have no very important advice to give the young. Their own experience has been so partial, and their lives have been such miserable failures, for private reasons, as they must believe. And it may be that they have some faith left, which bellies that experience, and they are only less young than they were.
오래된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라도 증명되지 않은 것이면 무작정 신뢰할 필요가 없다. 오늘 모두가 진리라고 앵무새처럼 떠벌리거나 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내일이면 잘못된 것으로 판명날 수도 있다. 비를 뿌려 그들의 밭을 적셔줄 구름이라 믿었던 것이 몇몇 사람의 헛된 의견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지듯이 말이다. 노인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시도하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무언가를 이루어냈듯이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이루어낸다. 옛날 사람들을 그들은 불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연료를 넣어야 한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엔진 아래 마른 장작을 조금씩 넣어서 새처럼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노인들을 죽일 정도로 빠르게 지구를 빙글빙글 돌아다닌다. 연륜이 젊음보다 젊은 만큼 교사에게 적합한 자질은 아니다. 잃는 것만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배웠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의 경험은 지극히 부분적이었고 그들의 삶은 참담한 실패였다.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개인적인 이유에서 찾지만 각자의 경험에서 잘못 받아들여 앙금처럼 남은 어떤 믿음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 그들은 옛날처럼 젊지 않다. 나는 이 땅에서 30년 정도를 살았지만 아직까지 어른들에게 유익하고 진지한 조언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나에게 해줄 만한 유익한 말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 내 앞에 내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실험, 즉 삶이 펼쳐져 있다. 어른들이 시도해보았다는 삶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스 소로 에세이 월든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밴 모리슨의 Brand New Day였습니다. 소로에게 정신과 육체 모든 면에서의 독립은 곧 인생의 참된 본질을 찾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가 윗세대의 경험에 눌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전혀 새로운 실험으로 여기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험으로서의 삶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대다수가 택하는 이미 존재하는 삶의 형태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당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생활고가 두려워서임을 그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두려움은 어디까지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충족 조건을 넘어선 탐욕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활고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치와 편의를 누리지 못할까 봐 독립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Most of the luxuries and many of the so-called comforts of life are not only not indispensable, but positive hindrances to the elevation of mankind. With respect to luxuries and comforts, the wisest have ever lived a more simple and meager life than the poor. The ancient philosophers, Chinese, Hindu, Persian, and Greek, were a class than which none has been poorer in outward riches, none so rich in inward. We know not much about them. It is remarkable that we know so much of them as we do. The same is true of the more modern reformers and benefactors of their race. None can be an impartial or wise observer of human life, but from the vantage ground of what we should call voluntary poverty. Of a life of luxury, the fruit is luxury, whether in agriculture or commerce or literature or art. There are nowadays professors of philosophy, but not philosophers. Yet it is admirable to profess because it was once admirable to live. To be a philosopher is not merely to have subtle thoughts, nor even to found a school, but so to love wisdom as to live according to its dictates, a life of simplicity, independence, magnanimity, and trust. It is to solve some of the problems of life, not only theoretically, but practically.
"대부분의 사치품과 생활을 편하게 해준다는 다수의 편의품은 반드시 필요한 물건도 아니지만 인간의 발전에도 방해가 된다. 사치품과 편의품에 관련해서 좀 더 말하자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소박하고 빈약한 삶을 살았다. 중국,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의 옛 철학자들은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가난했지만 내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자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지금만큼이나 아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그 이후에 살았던 인류의 개혁가들과 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자발적 빈곤이라 칭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우월한 입장에 놓고 보지 않으면 누구도 공정하고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 농업이나 상업, 문학이나 예술 등 어떤 분야에서나 사치스런 삶의 열매는 말 그대로 사치다. 요즘은 철학 교수는 있어도 철학자는 없다. 옛날에는 철학자로 사는 것이 찬양받을 일이었다면 이제는 철학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박수받을 만하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 학파를 세운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가 지시하는 대로 소박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너그러운 삶, 신뢰감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삶의 문제를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것이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스 오로 에세이 월든 오늘 감상 여기까지입니다. 소로는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수준은 온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열을 체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위대한 철학자는 궁핍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철학자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철학은 삶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근거, 즉 생각한 후에 행동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할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요. 월든의 철학자 소로와의 첫 만남 좋으셨길 바랍니다. 김주숙님께서 작년에 보내주신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정말 깊이 음미하면서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깨달은 것도 정말 많고 거의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때 월든도 한번 읽어보려 했는데 이렇게 감상하게 되어서 정말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월든을 아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은근히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러게요. 네. 민정화님께서요. 법정 스님의 추천 도서이기도 한 월든. 이 책을 읽고 법정 스님도 산속으로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면 산속에 계시면서 이 책을 접하셨을까요? 글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도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은주님, 이번 주는 내용이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는 것 같네요. 기분이 그런 건지 비까지 오니까 더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사색하는 기분으로 듣고 있네요.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커피가 좋지요.
네, 그러게요. 최송미님께서요. 돈도 시간도 인간이 세상을 좀 더 쉽게 운용하자고 생각해낸 아이디어들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이네요. 소르가 그러했듯이 바람처럼, 강물처럼, 햇살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명 깊었던 작품인데 영미문학관에서 해주시니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의견 고맙습니다. 월든 감상 주간 동안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기억할 만한 소로의 명언을 발췌해서 원문과 번역문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요. 홈페이지 북마크 게시판을 찾아주십시오.
네, 이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은행나무에서 정유정의 에세이, 히말라야 환상 방황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대림미술관에서 10월 12일까지 열리는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 전시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내일 밤 9시에 월든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Dreaming with a Broken Heart로 인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든이었습니다.